3월 30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그의 소망이 되시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부터 노래합시다. 이 세상 가장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순절의 시간이 깊어져갈수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 역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됨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고가 모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나같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지난주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배의 자리와 시간은 지켰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이 보입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고백하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들을 내어놓고 용서를 간구합시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용서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김은지 집사님 기도하신 후 양석철 장로님 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추위를 이겨내고 거리마다 완연한 봄을 지나고 있는 3월의 다섯째 주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주님, 연약하고 교만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매일 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말씀보다 스마트폰을 통한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기보다 원망하며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우리의 간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가정과 일상을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어 어린아이부터 부모의 부모까지 우리가 모두 예배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일터와 일상에서 예배의 자리를 복되게 만드는 선한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머리로만 알게 하셔서 눈물 없이 습관처럼 주님을 따르게 마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묵묵히 헌신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헌신 위에 반드시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 그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사탄의 위협으로 사용하여 죄인을 매달던 혐오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구원과 영광을 위한 십자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치와 조롱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비참한 고난을 아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의 길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한 의로 행하시는 홀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의 영광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어떠한 때든지 주님의 길은 의로우시고 참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 어두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깨어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그 속에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깨닫도록 도우며 형제 자매를 위해 서로 기도하게 하소서. 홍해에서 보이신 은혜, 가나안 건널 때 요단강에서 보이신 은혜, 십자가 앞에서 펼치신 은혜, 그리고 성령의 강 앞에서 보이실 은혜, 그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만을 믿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이 시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이 많은 희생자와 재산 손실이 발생한 산불 재난과 미얀마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열악한 상황으로 떨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직접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와 돕는 손길로 제도적으로 그들이 고통이 줄어드는 따뜻한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평생의 주의 이름 높이며 저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게 하소서. 온 세계 열방의 족속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와 그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령의 부음을 힘입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위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방패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오직 전하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권요원 성도와 로고스 찬양대의 찬송이 구원의 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인사를 나누실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 오실 때 주보사의 간지를 받으셨을 텐데 잠깐 우리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년 부활절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제주의 바다를 돌보기 위해서 함께 해양쓰레기 수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4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이 가족 단위로 또 셀별로 신청할 수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 확인서가 가능합니다. 많은 이곳저곳에서 떠밀려온 해양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양경찰청과 우리 교회가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보시고 이렇게 신청하셔서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고개를 들어서 화면을 봐주시면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요청함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1층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있는데요. 그 중보기도함 옆에는 중보기도 신청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혼자서 기도하기에 너무 벅차고 힘들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 장 더 뒤에 넘겨주시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직분, 기도 제목들을 써서 내시면 자 공개, 비공개인 경우에는 담당 목사님과 저만 보고 기도하고요. 공개인 경우에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이 4층에 있는데 그 중보기도실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별로 30명 이상의 중보기도자들이 계속 이 기도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에 여러분 중보기도를 신청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수요 통독 기도회가 있고요. 목요일 날 또 오전에는 오전 10시에는 우리가 함께하는 포물절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포물절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다 이런 이름에서 붙인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우강해 기도회가 있는데 비웃자 강강자 바다의 자 성령의 비가 내리고 그것이 성령의 강이 되어 흐르고 마침내 성령의 바다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되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자리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일에 원래 표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갖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라경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성경 본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천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떼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로고스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빈들에 차린 주님의 식탁입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인사말로 묻는 민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혈연지간이 아니어도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 가족처럼 여기면서 식구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먹방이 하나의 독립적인 장르가 되는 나라, 일상적 언어 속에 먹는다는 표현이 넘쳐나는 나라이지요. 겁먹고 애먹고 더위 먹고 나이 먹고 마음 먹고 편 먹고 꼴 먹고 욕 먹고 챔피언 먹고 골탕 먹고 뇌물 먹고 충격 먹고 기억은 까먹고 돈은 날려먹고 못 먹는 게 없는 사람들, 허탕치면 예, 물 먹었다 그러고 일이 어긋나면 틀려 먹었다 그러고 사람이 나쁘면 되먹지 못했다 그러고 모든 것을 먹는 것과 연결시키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가 밥은 먹고 다니냐, 인나라 만나자는 표현을 굳이 밥 한번 먹자고 표현하는 사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면 찬밥 신세라고 말하고 보기 싫은 사람은 밥맛 떨어지는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밥값도 못한다, 밥만 축낸다고 말하는 무시무시한 밥심의 사회, 끓여먹고 볶아먹고 뿌려먹고 헹궈먹고 튀겨먹고 삶아먹고 쪄먹고 데쳐먹고 무쳐먹고 비벼먹고 말아먹고 쌈싸먹고 발효까지 시켜서 먹어내는, 먹는 것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킨 K푸드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이나 탕 하나만 시켜도 시키지도 않은 반찬이 따라 나오는 나라, 웬만한 반찬은 무료로 리필이 가능한 나라, 벚꽃이 흐드러지는 곳마다 꽃놀이 하러 나온 사람들이 꽃은 안 보고 먹기만 하는 나라, 이어령 교수는 이것을 꽃과 하나가 되고 싶지만 꽃을 먹을 수 없기에 꽃 아래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먹는 것에 진심인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본문 오병이어 5천명이나 한 번에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5천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오늘 잠깐 들어가 봅시다. 12절 말씀을 육하원칙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묻는 말에 번호대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입니까? 날이 저물어 감에 저녁 때입니다. 2번 누가요? 열두 사도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무엇을요? 무리를 어쩌자는 겁니까? 어떻게요?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있는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기가 어디라고요?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은 마을도 없어요. 상점도 없어요. 말 그대로 허허벌판.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과 함께 이 빈들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쫙 듣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져 오는데 배가 고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제자들로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생각 뭐죠? 각자 돌려보냅시다. 그러면 어떻게든 알아서 해결하겠지요. 여러분 아마 어떤 이들은 가면서 사 먹겠지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제대로 끼니를 때우지 못한 채 허기진 채 돌아가게 되겠죠. 예수님은 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와,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황당했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먹이냐? 아니 이 생각부터 들었겠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주 계산이 빠른 제자가 빌립인 것 같습니다. 쫙 사람들 보더니만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이 다 먹이려면 노동자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2025년 시급 10,030원 곱하기 하루 최대 8시간 노동 80,240원 곱하기 200데나리온 200 대략 1,600만원. 저 이거 한꺼번에 못하고 오래 계산했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 이 정도 물가였지 한국 물가 지금으로 보면 한 사람 식사 최저 12,000원, 3,000원, 자 5,000명이 넘으면 얼마 될까요? 7천만 원, 1억에 가까운 돈.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자들에게 그런 정도의 거액이, 그런 금액의 돈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너희는 지쳐있고 말씀을 사모하지만 허기진 채로 돌아가야 하는 이 사람들의 이 삶의 문제를 왜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이 뭐 예수님 흩어보내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하시지요. 이런 제자들의 말 속에는 이 문제는 그들의 문제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냥 사람들 흩어보내면서 쉽게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좀 부담감을 가져봐라. 제자들의 태도에서 너희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종일 먹지도 못한 채로 배고픈 채로 흩어져 돌아갈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그 쓸쓸한 마음을, 그 외로운 마음을 좀 헤아려 보라. 지금 이 사람들을 너 자신처럼 생각하며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마음으로 방법이라도 좀 찾아봐라. 그런 조금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묵상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의 문제, 심리적 문제, 절망의 문제, 중독의 문제,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 방황하는 청소년, 청년들의 고민, 노년의 은퇴자들을 위해 교회가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응답하기 위해 몸부림치어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내리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산불로 너무나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고 집을 잃었고 망년자실하게 어쩔 줄을 몰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 아픔에 응답해야 되겠죠. 제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저 의성, 안동, 산천, 울산 다른 모든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 왜냐하면 성경은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이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 너무나 아주 절절하게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목자 없는 양처럼 막 흩어졌어. 이 고단한 삶의 문제와 마주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셔서 그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밥 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다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어서 설교 제목이 빈들에 차린 주님의 식탁입니다. 자, 그냥 쉽게 돌려보내죠.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자들은 막 서둘러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돼? 그들이 사방팔방으로 수소문해서 마련한 것, 겨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게 제자들의 능력의 최대치입니다.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너무 어처구니 없는, 전혀 불가능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음식.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을 50명씩 자리에 앉게 하라는 거예요. 식사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두 명, 세 명도 나눠 먹기 부족해 보이는 그 작은 음식을 놓고 사람들에게 식사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 이스라엘의 땅에 기근이 오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돈이라고 하는 땅에 올라가서 사르밧이라는 땅에 과부를 찾아갑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요청하죠. 그런데 돌아온 여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 양식이 다 떨어졌고 통에는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겨우 그것을 부칠 기름이 바닥에 조금 남아있는데 이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젠 저와 제 아들이 더 이상 양식이 없어서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이때에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고 그 후에 당신과 당신 아들들을 위해 만드십시오. 아마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 선지자는 가는 기가 먹었나 보다. 말귀를 못 알아듣냐. 지금 우리가 이거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가져오라고?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마지막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줍니다.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여인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첫째, 이 떡 하나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거다. 둘째,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지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옵니다.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이 갑자기 죽자, 그리고 남편이 빚을 남기고 죽었는데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을 못 갚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집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남편은 죽었고 빚은 갚을 수가 없고 아들들은 이대로 두면 종으로 끌려가는데 여인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묻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게 뭡니까? 여인이 생각해 보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다 빌려오세요. 빌려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빌려다가 방에다가 그릇을 다 갖다 놓고 그리고 방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하나밖에 없는 그 기름 그릇을 가지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십시오. 자, 그 여인이 가서 기름을 붓는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방에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찼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다른 그릇을 가져와라. 그러자 그 아들이 우리가 빌려온 그릇이 이게 전부예요 말하는 순간 기름이 끊어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기름을 다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생활하라.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영적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너무나 문제 앞에서 할 수 없는 너무 작은 것 마지막 남은 가루와 한 그릇의 기름 사르밧 과부와 선지자의 아내는 이 문제 앞에서 무력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물으십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데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요? 가루에 한 움큼의 가루 통에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다 함께 한 후에 예수님은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오늘 보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 후에 그 다음에 그 떡과 물고기에 축복을 하신 다음에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은 제자들이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5,000명이 먹었느냐 7,000명이 먹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훈이 뭔가 영적인 원리가 뭔가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거대한 정치적 구조의 문제, 이 거대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 수많은 계속적으로 몰아오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작고 너무나 부족하고 그 문제들은 너무나 큰데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초라한 것들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자 하나님이 그것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게 하시는데 나누어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압축하면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기적의 출발점이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감사와 축복이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 베풀고 나누어질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냥 돌려보냅시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모른 척 했고 그들은 흩어졌으며 그들은 쓸쓸하고 외롭게 홀로 잠들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일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성경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내 삶에는 왜 그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날까요? 신화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구슬로 전승되다 보니까 좀 뻥튀기 된 거 아닌가요? 정말 이게 진짜 팩트인가요? 아니 어떻게 떼다가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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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의 아픔과 허기심과 외로움과 눈물을 우리가 긍휼의 마음과 책임지고 그들을 돌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이 외면하면 그냥 다 흩어지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적의 시작은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가장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우리가 불가능하다 여겼던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 기적의 출발입니다. 바퍼 사역을 하는 최일동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 밥을 대접하는 이 사역은 37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29주년이 되었을 때 그 신문 기사를 보았을 때 그때가 천만 그릇을 사람들에게 대접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안 놀라실 것을 저는 미리 알고 말씀드려요. 천만 그릇.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 안에 천만 그릇으로만 채울 수 있, 아마 못 채울 것 같습니다. 넘치겠죠. 그리고도 다시 39주년째니 아마도 2천만 그릇까지 됐겠죠. 청량리에서 시작된 그 작은 섬김은 어느덧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나갔고 지금은 모든 어려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나라들에게까지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 밥을 먹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사역은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기적을 계속 써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최일도 전도사님, 그러니까 저 신학교를 다니던 전도사님일 때 청량리를 지나가다가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노숙인 청소년, 청년들,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다. 이게 기적의 출발입니다. 아, 저 사람들 밥도 못 먹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가난한 신학생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용돈을 아끼고 모아서 라면을 샀습니다. 가병에 라면 몇 개를 넣고요. 그 다음에 가스 부스터, 부탄가스하고 그걸 사가지고 넣고요. 냄비 작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가방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량리에 앉아있는 노숙인을 보면 달려가서 라면 끓여드릴까요? 라면 끓여주면 좋죠. 저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럼 거기서 냄비 내놓고 부스터에다가 불 켜가지고 물 부어서 라면 해가지고 끓여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라면 끓여주는 전도사 다니면서 몇 명이나 먹일 수 있겠어요, 하루에.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그 일이 어느덧 마음에 이제는 라면이 아니라 밥을 좀 대접하고 싶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그 마음에 동의한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헌금을 하면서 바퍼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청량리 시장의 상인들이 재료들을 막 주기 시작하고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라면 몇 개에서 시작된 그 작은 마음이 37년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헤아릴 수도 없는 사람을 먹이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열매 맺게 되는 그 기적의 출발이 뭐냐? 바로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게 계산이 돼요? 아이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개로 아이 5천 명 넘는 사람이 이걸 아이 괜히 했다가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현실을 말하며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꾸 성경의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을 못 믿겠다고 그렇게 불신의 이야기를 쏟아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반드시 꼭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성경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굳이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 안에 제한하고 우리의 현실 앞에 제한해 둠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앉아서 불신의 말들을 늘어놓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영적 원리처럼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감사로 드리고, 그리고 축복하여 우리의 손에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면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은 이 땅 제주에서 엄청난 역사가 되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을 잠시 본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태양으로 기록된 이번 산불은 확산 속도 역시 역대 가장 빨랐습니다. 산불을 뚫고 극적으로 탈출한 대기도 있었는데, 정영택 기자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제 안동을 거쳐서 청소, 영양, 영동까지
9살, 11살 두 손자, 그리고 거동이 어려운 이웃 3명을 차에 태우고 극빈 탈출에 나섰습니다.
어떤 지나가
이곳저곳 찾아봤지만 아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할까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66배에 해당하는 산들이, 땅이 잿더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또 평생 동안 일구었던 삶의 현장을 잃어버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산에서 살아가던 많은 동물과 생명체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거대한 국가적 재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 미친 듯이 불어대는 강풍 앞에서, 번져가는 불길 앞에서, 맹렬한 그 화마 앞에서 우리는 그저 바라볼 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길이 잠시 잦아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메마른 숲과 불어오는 바람의 작은 불씨 하나에도 우리는 다시 큰 위험과 마주할 수 있는 답답함 속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책무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위로를, 삶의 터전을 놓치고 망연자실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안아주시기를, 그리고 또한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태국에서도, 또 여러 나라들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잠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움 당한 이들의 마음들을 돌아보시며 우리가 가지는 이 작은 기도와 그리고 그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번져나가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 어려움 속에, 국가적 재난 속에서 아버지의 산불이 퍼져나가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어쩔 줄 몰라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가족을 잃은 수백 명의 유족들과 7천 명에 가까운 이재민들, 삶의 보금자리가 잿더미로 변해버려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들, 진화 과정에서 희생된 대원들과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이들의 상한 마음을 안아주옵소서. 지금도 재난 현장을 지키는 실무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국가적 재난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꺼지지 않고 산불보다 더 맹렬히 타오르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침체와 끝없는 갈등과 대립의 불길이 이제는 잦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세게 부는 미움과 증오의 바람이 멈추게 하시고 서로의 잘못을 긁쳐내기에 바쁜 정치인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졸렬한 언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긍휼의 비를 내려주시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갈이 찢겨진 흩어진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는 갈등과 분열의 불이 꺼지게 하시며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재난을 딛고 일어서는, 서로 위로하며 손잡아주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태국, 지진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상자들, 그 땅에도 주님, 선교사님들과 복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시 자리에 앉으셔서 권효은 성도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
외로움 속에 던져져 절망과 싸우는 이들, 인생의 막다른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 간절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며 축복하고 사람들 가운데 흘려보낼 때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기적으로 제주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전달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무리들을 긍휼히 애타게 바라보시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허기진 채 쓸쓸한 마음으로 빈들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하늘의 식탁을 차려 먹이시며 그들을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로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갈 때